찾아왔네.
네, 변함없이 찾아오는 1시 2분의 남자 이우영 아나운서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이우영입니다.
안 좋은 일 있으신가요?
아니요. 우연히 제가
축구 때문에 네. 네. 자, 뭐 많은 국민들이 참 잘 싸웠다 응원도 했고 안타깝기도 하고 저도 봤거든요. 끝까지 즐거웠지만 마음은 좀 씁쓸한 네. 저는 꿈도 꿨더랬습니다. 네. 아무튼 네, 이호영 아나운서와 함께 첫 번째 소식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자, 벤투 감독이 이끄는 남자 축구 대표팀 가나와의 2차전 아깝게 졌어요.
네. 카타르 월드컵 H조 2차전을 치른 한국, 가나에 2-3으로 패배했습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1무 1패, 가나는 1승 1패가 됐는데요.
네.
어제 선발 라인업 살펴보면 우루과이전 부상을 당했던 김민재 선수 또다시 선발 출전했습니다. 또 1차전을 뛴 나상호, 이재성, 황의조 선수를 대신해서 권창훈, 작은 정우영
독일에서 뛰는
네, 조규성 선수가 선발 자리를 꿰찼습니다.
이번에도 빌드업을 통한 경기력, 경기장 장악, 초반 주도 잘했어요.
네. 경기 초반에 우리가 주도하다가 이제 전반에만 두 골을 내줬습니다. 네. 산디수 그리고 쿠두스에게 두 골을 내주면서 0-2로 끌려갔는데요. 후반 13분에 이강인이 들어오면서 완전히 흐름이 바뀝니다.
대단하더라고요.
이강인 선수가 투입 1분 만에 직접 볼을 뺏어서 크로스를 올리고요. 이걸 조규성 선수가 헤더로 득점을 했습니다.
네.
3분 뒤에 조규성 선수가 또다시 머리로 골을 넣으면서 극적으로 균형을 맞췄는데 7분 만에 쿠두스에게 또다시 한 골을 내주면서 네. 결국에 3-2로 다시 한번 점수가 벌어졌고요. 우리 대표팀은 마지막까지 공세를 늦추지 않았지만 끝내 패배했습니다.
자, 연장 시간이 10분이 주어졌는데 그때까지 소나기같이 정말 공격을 했고 골대 정면을 향하는 그 슈팅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심판 얘기했었잖아요. 우리가 뭐 보도도 많이 됐습니다만 어제 경기도 석연치 않은 장면이 있었어요.
네. 앤서니 테일러 주심 전 세계적으로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어제 경기 종료 직전에 우리나라의 코너킥 기회를 무시한 채 경기를 종료했었는데요.
네.
사실 후반 추가 시간에도 이제 가나 대표팀 선수들이 약간 본인들을 위해서 시간을 끄는 모습이 있었고요.
맞아요.
권경원 선수가 슈팅을 때렸는데 이게 가나 수비수 맞고 나가서 코너킥으로 진행돼야 그렇죠.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대로 경기를 종료시키면서 벤투 감독이 바로 곧바로 이제 경기장으로 뛰쳐 들어오고요. 거세게 항의를 했습니다.
네.
하지만 테일러 주심은 벤투 감독을 향해서도 레드카드를 꺼내 들었고요. 포르투갈전에서 벤투 감독은 벤치에 앉지 못하게 됐습니다.
정말 이강인 선수의 활약과 두 골의 장면 많은 국민들의 가슴을 시원하게 뚫었습니다만 전체적인 경기 운영과 또 가나팀의 마지막 또 역전골은 참 국민들의 마음을 또 씁쓸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루과이와 포르투갈의 경기 결과는 새벽에 결정됐죠?
맞습니다. 포르투갈이 브루노 페르난데스의 두 골을 힘입어 2-0으로 승리하면서 16강에 가장 먼저 안착을 했습니다.
네.
승점 6점을 확보하면서 이제 최종전 우리와의 대결에 상관없이 16강 진출을 확정을 했는데요. 선취골 장면을 보면 호날두의 헤더 시도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네.
머리카락만 스치면서 들어갑니다.
네.
이제 호날두가 자신의 골인 것처럼 세레머니는 하는데 결국 기록상 페르난데스의 골로 기록이 됐습니다.
머리카락 어시스트. 했군요.
네.
자, 이제 많은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경우의 수 알아봐야 됩니다. 우루과이도 이렇게 되면 가나를 이기려고 정말 사투를 벌일 것 같고요. 우리도 포르투갈 반드시 이겨야 되죠.
네, 맞습니다. 앞서 말씀해드렸다시피 포르투갈이 현재 6점으로 1위고요. 2위가 가나입니다. 승점 3점으로 2위. 한국과 우루과이가 승점 1점으로 동률이지만 득실로 우리가 하나가 앞서면서 3위, 4위 순인데요.
네.
마지막 한 장 남은 16강행 티켓을 두고 경쟁하는 구도가 이제 세 팀 간 형성이 된 겁니다.
네.
자, 가장 큰 전제는 우리가 포르투갈을 꼭 이겨야 한다는 점입니다.
네.
지거나 비기면 16강 진출은 좌절이 되고요.
네.
만약에 가나가 우루과이의 승리를 해도 우리는 16강에 진출하지 못합니다. 그럼 이제 상황이 두 개로 나눠지겠죠.
네.
우루과이가 가나에 이긴다면 이제 한국과 우루과이가 승점 4점으로 동률을 이루는데
네.
그럼 이제 골득실, 다득점, 승자승 뭐 이렇게 따져야 되거든요.
네.
그런데 한국이 우루과이보다 현재 골득실에서 한 점 앞서 있기 때문에 또 다득점에서도 앞서 있기 때문에 비교적 유리한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크고요. 만약 우루과이와 가나가 비긴다면 우루과이가 탈락하고 한국과 가나가 4점으로 동률을 이루는데 이제 가나와 우리와의 맞대결에서 가나가 이겼고요. 또 가나가
네.
또 득실에서도 앞서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포르투갈을 상대로 2점 차 이상 승리를 거둬야 하는 상황입니다.
네. 어느 뉴스보다 진심 가득하게 귀에 쏙쏙 들어오게 설명을 위해 승리를 바라는 이우영 아나운서의 마음이 선수단에게 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축구 얘기 또 열심히 응원하지만 또 이렇게 즐기는 경기와 대결 말고 국내 상황 좀 어려운 것도 살펴봐야 됩니다. 정부가 여섯째 운송 거부 중인 민주노총 소속 화물연대 노조원에게 업무 개시 명령을 발동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직접 발언도 앞서 제가 소개했는데요.
맞습니다. 업무 개시 명령 발동이 지난 2004년 관련법이 만들어진 이후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윤 대통령이 오늘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이 관련해서 업무 개시 명령 발동 이유를 밝혔습니다. 네. 그러면서 우리 산업 기반이 초토화될 수 있는 상황이다. 국민의 일상생활까지 위협받고 있다면서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면 정부도 좀 다양한 방법으로 설득해야 되는데 국토부 장관도 그렇고 일단 설득이 아니라 철저한 책임 추구인 것 같아요. 자세한 발언들 좀 알려주시죠.
네, 윤 대통령은 경제는 한 번 멈추면 돌이키기 어렵고 다시 궤도에 올리는데 많은 희생과 비용이 따른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업무 복귀를 촉구를 했는데요. 게다가 다른 운송의 차량에 진출입을 막고 운송 거부에 동참하지 않은 동료에 대해 쇠구슬을 쏴서 공격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범죄 행위다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임기 중에 노사 법치주의를 확고하게 세울 것이며 불법과는 절대 타협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불법 행위 책임은 끝까지 엄정하게 물을 것이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협상도 필요 없을 만큼 법대로만 다 굴러가면 얼마나 좋겠나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자, 2만 2천여 명의 화물연대 조합원 전원이 아니라 시멘트 운송업계 조합원에 대해서만 지금 업무 개시 명령, 그러니까 이게 강제 명령이죠. 이게 내려진 거죠?
맞습니다. 우선적으로 내려진 건데요. 시멘트 운송업계 조합원이 약 2,100명에서 2,400여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전국 시멘트 운송 차량이 3천여 대인데 이 중에 화물연대 소속이 70에서 80%여서
네.
시멘트와 레미콘 업계가 가장 큰 타격을 입고 있기 때문인데
네네.
지금 전국의 건설 현장의 레미콘 타설 공사도 절반가량이 중단된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선적으로 업무 개시 명령을 시멘트 레미콘 업계 쪽으로 한 건데요.
네.
이 국토부 장관의 업무 개시 명령을 송달받은 운송사업자와 운수 종사자는 명령서 발부 다음 날 밤 12시까지 집단 운송 거부 철회하고 운송 업무에 복귀해야 합니다.
네.
만약 그렇지 않으면 어제도 소개해드렸지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국토부 장관의 이 명령은 뭐 TV 뉴스 보고 알 수 있는 건 아닐 것 같고 어떻게 전달됩니까?
네, 전달되는 부분은 이제 어떻게 전달해야 되는지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 소식은 자세한 내용이 더 나오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여러 가지 상황이 좀 복잡합니다. 화물연대 측은 정부가 이렇게 나오면 결국 강경투쟁을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얘기하고 있나요?
네. 화물연대는 사실 오늘 국무회의가 열리기 전에도 대통령실을 찾아서 다시 한번 업무 개시 명령 발동 중단을 촉구했는데요.
네.
위반 시 형사적 처벌은 물론 운송자격 취소까지 할 수 있는 업무 개시 명령 발동은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모는 조치다 이렇게 반발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네.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예고를 했고요. 또 삭발식 결의대회를 잠시 후 오후 2시에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이 법 해석에 대해서도 좀 여지가 있어서 다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죠?
네. 일단 여당인 국민의힘은 업무 개시 명령은 법과 원칙을 바로 세우겠다는 첫 걸음이라면서 정부에 힘을 실어주는 모양새고요. 민주당은 정부가 강경 대응만 강조하면서 상황을 치킨 게임으로 몰아가고 있다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노동자의 절박한 외침에 철퇴를 가할 게 아니라 책임 있는 자세로 해결하라며 타협을 강조를 했습니다.
네. 자, 세 번째 소식으로 가보겠습니다. 대통령실이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의 영화 관람 관련 정보를 공개해달라. 이게 이제 납세자 연맹이라고 세금 어떻게 쓰이는지 많이 여러 군데 물어보는 단체인데 특활비 관련해서도 물어본 것 같고요. 어쨌든 이런 요청 거부했나요?
맞습니다. 오늘 대통령실이 영화 관람 정보와 관련해서 최근 행정심판위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국가안보의 핵심인 대통령 경우에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요소라면서 공개를 거부를 한 겁니다.
네.
이렇게 함께 대통령 부부가 영화를 관람한 것이 과거 정부에서도 있었던 대통령 통치 행위의 일환이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예, 이게 앞서 제가 납세자 연맹이 요청했다라고 하는데 이쪽에서는 왜 이런 걸 요청하게 됐나요, 공개를?
네, 일단 이게 지난 7월 초에 정보 공개를 청구를 한 건데요. 이외에도 취임 후 특수활동비 집행 내역 또 윤 대통령의 지난 5월 13일 외부 만찬 관련 정보도 공개해 달라고 함께 요청을 한 상황입니다.
예, 특활비는 보통은 잘 공개가 안 되지 않았나요? 이게 뭐 굉장히 민감한 정보도 있다라는 입장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특활비 공개에 대해서도 이제 대통령실이 밀행성을 요구하는 국가안전보장, 국방, 통일, 외교관계 등에 대한 비밀이나 비밀을 유출할 수 있는 단서가 유출되는 것이다. 이러면 이제 북한 정보기관 등이 정보를 얻게 될 경우에 아주 악용할 우려가 크기 때문에 이제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대답을 한 건데요.
네.
또한 식사 금액 영수증 역시 공개가 어렵다라고 합니다. 공개하면 아무래도 국가 안보나 경호상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라면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지난 6월 10일 극장을 찾아서 브로커라는 영화를 이제 윤 대통령과 김 여사가 두 사람이 함께 봤습니다. 영화 산업 좀 지원하겠다 이런 의미인 건데 이런 맥락 속에서 김건희 여사의 특활비, 즉 김건희 여사가 움직이는 것에도 돈이 필요하니까요. 여기도 공개하라 이렇게 요청을 한 걸로 알려져 있어요.
네. 사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인 김정숙 여사의 특활비 공개 청구 소송도 제기를 한 바 있는데요.
아, 이 납세자 연맹에서요?
네, 맞습니다. 당시 이제 옷값으로 상징되는 특활비 공개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기도 했습니다. 다만 당시에 있는 정부가 불복함에 따라서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라고 하고요. 이 행정심판위는 내일 심의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정보 공개 여부를 곧바로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난 정부에서의 이런 사례들이 공개가 결정이 되면 현 정부에 대해서도 뭐 다른 기준을 세울 수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어제 대통령실이 용산 대통령실 1층에 마련된 기자실을 이전하는 방안이 나온다. 이런 보도. 지금 어쨌든 도어 스태핑도 안 하고 있고 당 중진들 모여서 만찬회 했던 것도 다 비공개로 해서 지금 대통령실이 전원 형태로 기자들에게 정보를 주고 있는데 기자실 이전 되는 건가요?
네, 어제 SBS에 이제 보도였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이 청와대 시대를 마무리하면서 용산으로 이제 이전을 했죠. 그러면서 국민과의 소통 강화를 주요 명분으로 내세웠습니다.
네.
그러면서 기자실을 이제 그동안 청와대에 있을 때는 외곽에 있었는데 기자실이 네네. 대통령실 1층에 위치하도록 했거든요. 그런데 이 용산 기자실을 이전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는 보도가 나온 겁니다. 보도에 따르면 여권 고위 관계자가 대통령과 기자실이 너무 가깝고
네.
또 출근길 문답도 오히려 흠집만 남게 됐다면서 별도 건물을 만드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렇게 보도가 나왔습니다.
소통이 잘 안 됐으면 또 다시 지금이라도 잘 하시면 될 것 같은데 기자실을 옮기겠다 이렇게 나왔다라는 건데 만약 옮기면 어디로 옮기나요?
네. 사실 방금 전에 제가 별도의 건물을 만드는 방안이 검토되고 네네. 있다 말씀드렸는데 이전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온 게 국방 컨벤션 센터 건물인데요.
네.
여기가 이제 결혼식 등 각종 행사가 열리는 곳이어서 대통령실 건물에선 6분에서 7분 정도 거리가 됩니다.
예.
이제 SBS가 추가 확인 취재를 했다고 하는데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그런 의견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네.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 이렇게 설명하게 됐습니다.
결정된 것은 없다. 기자들과 가까이 소통했던 것들이 뭐 오히려 여러 가지 좋지 않았다라는 평가도 고위 관계자를 통해 전해졌습니다. 자, 대통령실 대변인실의 입장도 궁금합니다. 여긴 또 입장이 좀 다른가요?
네. 어제 대통령실 대변인이 이제 언론 공지를 통해서 대통령실 기자실의 외부 이전은 구체적으로 검토하거나 결정된 바가 없음을 알려드린다. 이렇게 밝힌 겁니다.
공식적 그러니까, 입장이군요.
네. 그냥
부정이 아니라.
네, 부정을 한 거죠. 아, 네. 그렇습니다. 네. 대통령실 관계자는 뭐 언론과의 통화에서 현재 기자실이 출입 기자 수에 비해 좀 좁고 편의 시설 등이 부족해서 용산 이전 초기부터 아이디어 차원에서 나온 얘기다. 최근에는
네.
최근에도 언급은 됐다라고 하면서 정식으로 올라서 검토된 적은 없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지금 언론과의 관계가 상당히 좀 껄끄러운 면이 있습니다. 이건 뭐 객관적인 사실 측면에서 그런데 이런 차원이기 때문에 이런 결정들, 논의들이 굉장히 민감하게 또 보도가 되는 것 같고요. 자, 라이브 스튜디오를 굳이 대통령실 청사에 만든다. 이것도 뭐 KTV도 있고 여러 가지 소통 채널이 있긴 한데 뭐 어떤 배경인가요?
네, 이것도 이제 어제 전해진 소식인데요. 이건 한국경제의 보도였습니다. 라이브 스튜디오를 청사 1층에 만드는 공사가 진행되고 있고 내달 말에 완공이 목표라고 하는 건데요.
네.
그러니까 이곳에서 대통령실 직원들이 실시간 방송 등을 통해서 정부 정책과 현안을 국민에게 직접 설명한다는 계획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이 대통령실 한 관계자에 따르면 도어 스태핑 재개 여부를 떠나서 소통 강화를 위한 채널은 여러 방면으로 고민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전에 청와대 사랑채에 있던 촬영 장비를 옮겨와서 라이브 스튜디오로 이전할 계획이다. 이런 보도도 나왔습니다.
자, 뭐 이거는 제 개인의 사견입니다만 이제 현장에 있는 기자가 다양한 질문을 던졌을 때 소통이 더 잘 되는데 이제 라이브 스튜디오를 통해서 일방적으로 방송을 하는 것이 소통이 더 잘 될까? 이건 국민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궁금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이우영 아나운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끝에 한마디 여쭤보죠.
네.
포르투갈전 결과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이겨야죠. 이깁니다. 반드시. 제가 어제 3-2라고만 했는데 한국이 포르투갈을 이깁니다.
네. 무섭네요.
네. 네.
좀 자제하시고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한면 짝사랑하던 우아가시는